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내 화상정상회담을 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스위스 취리에서 6시간에 걸친 회담 뒤 연내 정상회담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화상정상회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양자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시 주석과 2월과 9월에 두 차례 통화를 진행했지만 아직 정상회담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AP통신은 이명의 미 국무부 고위관리리 말을 인용해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시 주석과 통화할 때 만나고 싶다고 언급한 이후 미국이 먼저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양 정치국원에게 계속 소통로를 열어놓을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최근 중국군이 타이완에 가하고 있는 압박, 소수인종에 대한 인권 유린, 홍콩 민주화 인사에 대한 탄압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이날 양 정치국원이 최근 미국 측이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양국 관계를 경쟁적이라고 규정하는 데는 반대한다며 중국의 국내 문제인 타이완, 홍콩, 인권, 기타 문제 등에 대한 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을 방문 중인 프랑스 상원 의원들이 오늘 차이잉원 타이완 총리통을 접견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방문단 단장인 자 전직 국방장관인 알랭 리샤르 의원에게 훈장을 수여하면서 타이완과 프랑스 관계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또 최근 프랑스 상원이 세계보건기구 WHO와 같은 국제기구에 타이완의 참가를 허용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프랑스 상원 의원들은 닷새 일정의 타이완 방문 중 타이완 경제부와 보건부, 중국과의 양안 관계를 관장하는 대륙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차이 총통은 이날 타이완을 방문한 토니 애벗 전 호주 총리도 만났습니다. 애벗 전 총리는 이날 개인 의견을 전제로 타이완이 최근 중국에 이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신청한 데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타이완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안으로서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가입만큼 좋은 방도가 생각나지 않는다며 11개 회원국들이 타이완의 가입을 승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에서 오늘 오전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이 발루치스탄주 주도 쾌타시에서 동쪽으로 102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진원 깊이는 20km라고 발표했습니다. 발루치스탄주 주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적어도 20명이 숨지고 20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주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진흙으로 지은 주택 100여 채가 무너지고 정부 초소를 포함한 많은 건물들이 파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석탄 탄광 지역에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수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군이 헬기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앞서 지난 2005년 10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해 7만 3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또 지난 2015년 10월에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해 약 400명이 숨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고아가 된 미국의 아이동 숫자가 12만 명을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국제의료학술지 소아과학에 오늘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이 같은 수치는 당초 예상을 웃도는 것이며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계 가정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논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시작되고 약 15개월 동안 미국의 아동 약 12만 명이 1차 보호자를 잃었다며 미국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이 두 인종 집단의 피해가 가장 컸다고 밝혔습니다. 또 2만 2천여 명의 아동은 추가적으로 조부모 중 주택 제공 외에 다른 기초적 지원은 하지 않는 2차 보호자를 잃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아직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체 고아 통계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번 논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수로 인해 고아 발생률이 1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윤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정입니다. 2021년 10월 7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 공장 확장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은 도발 수준을 조절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고 앤드루 김 전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 진전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의 궤도를 바꿀 수 있다고 미국의 전직 국방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 동해안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6도, 낮 최고 14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 동해 1에서 2m, 서해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공장 확장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북통신연락선 복원과 함께 핵능력 강화 활동을 벌이는 강원 전략을 통해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지난 1일 영변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공장 UEP 내 우라늄 연속 농축을 위해 원심 분리기 여러 대를 연결한 설비인 캐스케이드 홀 2호의 변화를 감지했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38로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영변 핵시설 일대를 촬영한 상업용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근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캐스케이드 홀 2호보다 조금 북쪽에 위치한 지역에 지붕이 씌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붕이 씌워진 곳은 원래 가로 42m, 세로 15m인 630제곱미터 크기의 공터였습니다. 건물 동쪽 끝에는 직경이 3m인 원 6개가 있었습니다. 38로스는 공사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면서도 북한이 UEP 내 캐스케이드 홀 두 곳에서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해왔다고 가정할 때 이번 확장 공사는 무기급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데 이용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캐스케이드 홀 1호와 2호는 나란히 붙어서 세워진 상태입니다. 38로스는 지붕이 씌워짐으로써 해당 건물의 설계나 건설 현황 등을 알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3일과 9월 1일 그리고 14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토대로 나무가 심어져 있던 빈 공간에 6개의 구멍이 생겼고 외벽이 설치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는 6개의 구멍이 냉각장치를 제거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과거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증설 과정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지역의 크기를 약 1000제곱미터로 추정하면서 1000개의 원심 분리기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 현실화할 경우 영변에서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이 25%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명예연구위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심 분리기 소량을 확대하는 건데 그걸 조합을 잘 갖춰가지고 캐스케이드를 잘 구성하면은 기존의 저농축 우라늄을 갖다가 고농축으로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고농축이 됐건 저농축이 됐건 수량을 확장한다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남북통신 연락선을 복원하면서 한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높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로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활동에 대한 한국의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한다는 자발적 모라토리엄을 선포한 이후 지금까지 이를 지키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올 들어선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면서 핵물질 생산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모라토리엄에 포함되지 않고 입증이 어려운 탓에 유엔 대북제재를 적용하기 까다로운 핵물질 생산 확대를 통해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고 이를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게 북한의 계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거는 협상을 선택한 것하고 흐름이 맥을 같이 합니다. 한편으로는 협상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전략적 레버리지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이거든요. 근데 향후에도 동일한 행보는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핵실험, ICBM 발사는 안 하겠지만 탄거리 발사체, 그다음에 핵물질 양이 늘리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구할 겁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평산 우라늄 광산시설의 활동 징후를 보고했는데 영변의 건물 신축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또 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과 함께 핵능력 강화 활동을 동시에 보임으로써 특유의 강원 전략을 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일단은 미사일을 쏘면서 그다음에 통신 연결하고 이제 강원 전략을 이제 번갈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보면 이제 북한도 모호성을 주면서 계속 이제 상대방을 어떤 기조를 이제 흐트러뜨리는 의도로 보여져요. 북한의 어떤 강원 전략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가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최근 발표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경제적 난관 극복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평산 우라늄 광산시설, 풍계리 핵실험장 등에서의 활동 징후가 포착된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양옥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한국에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하면서 핵능력 강화 활동을 벌이는 것은 통신연락선 복원 국면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 성사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핵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미사일 발사를 하고 뭐 하고 하는 거, 이런 거 자체를 갖다가 국제사회가 제재하지 않는데 북한은 제재한다. 그걸 이중기준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북한을 제재하는 이유는 북한이 그 미사일에 핵을 탑재를 하고 핵 공격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만약에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이거는 뭐 엄청나게 큰 문제죠.
한편 한국 청와대는 7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와 협의 진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 유관국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NSC 상임위원회는 북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재 정세 안정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도발 수준을 조절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고 앤드루 김 전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한 김 전 센터장은 북한 측 실무 협상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임을 완전히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드루 김 전 중앙정보국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은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도발 수준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5일 미국 워싱턴 타임스 재단이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이 현재 미국을 향해 전면적인 도발을 하는 대신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북한이 미래에 미국과 모종의 협상을 계속하려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습니다.
Right now, I think they're still in a lower key instead of doing a full cycle of provocation towards us. That means they.
김 전 센터장은 북한은 미국이 행동 대 행동 접근법에서 더 유연성을 보이길 원하고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유예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길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아무 조건 없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공식 성명을 내길 북한이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며 하지만 북한은 발표된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길 원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북한이 한국에 영향을 주기 위해 현재 한국 국내 정치에 집중하고 있다며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아마도 비대면으로 열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스톡홀름 실무회담에 이르기까지 협상에 전혀 진지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준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Doesn't appear that they have come to any serious meeting of the minds that they've got to, if they're going to have a better future, if they're going to have an unsanctioned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밝은 미래와 제재 해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원한다면 단계적이든 일괄 타결이든 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핵무기 야욕을 버리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3년에서 2006년 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조셉 티트라니 전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북한이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지만 남북통신연락선이 연결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한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Kim Yo-jong, the sister of Kim Jong-un, even said this was a nice overture from South Korea, the South Korean president. I think that's moving in a positive direction.
디트라니 전 소장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김여정 부부장이 좋은 발상이라고 했다며 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며 남북대화가 본격화돼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이 제공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미국도 종전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힌다면 더욱 긍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한 김 전 센터장은 북한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때부터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전면 해제를 맞바꾸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It was kind of surprisingly North Korean leader raised during the Singapore meeting as a, not as a kind of a firmly, but as a kind of a kind of lightly ask.
김 전 센터장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소 가볍게 영변을 포기하면 모든 제재를 해제할 것이냐고 물었고 이러한 입장은 하노이 정상회담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얼마나 폭넓고 깊이 있게 해체할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북한 측 실무 협상단이 준비 부족이었으며 자세히 말할 권한도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무 협상에서 스티븐 비건 전 대북 특별대표가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못해 매우 불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노이 정상회담 전 사전 협상에서 비건 전 대표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에게 영변에 몇 개의 건물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최 부상이 대답을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북한 외무성 협상단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도 완전히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ven he kind of made a comment. How they, the MFA folks can go and negotiate with you guys where they don't even know where my secret weapon systems are stored.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측에 북한 외무성 관리들은 내 비밀 무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들과 협상하겠는가라고 발언한 적도 있었다며 김 위원장도 자신의 사람들을 완전히 믿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다만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자신이 직접 만난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 대한 인물평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매우 자신 있고 매우 명석하며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다며 완전히는 아니지만 북한 외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도 이해한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김여정 부부장은 언제나 상냥하고 매우 공손하며 놀랍도록 겸손하다고 평가하며 최근 한국에 대해 거친 언어를 사용했는데 김 부부장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받은 인상과 매우 다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그러면서 김 부부장이 북한에서 2인자로 인정받기 위해 다른 국가 정상에게 강경하게 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이 최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중국의 역할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중국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외교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The traditional conventional American thinking is that you need China to pressure North Korea.
고수 국장은 미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데 중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로 중국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가 미국과 달리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이나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틈을 벌리는 것이란 점이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비핵화의 최우선순위를 둔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지만 이는 안정적으로 북한을 관리하길 원하는 중국의 셈법과 맞지 않는다고 고수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도 중국은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면서 중국의 관심이 비핵화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China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applying pressure on North Korea, but I think
그러면서 중국은 오래전 북한이 영구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이유는 핵무기를 보유하기로 결심한 북한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현재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It's true that we want China to do sanctions enforcement. We're in a switch situation right now where
미국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바라고 있지만 미중 갈등 등 상황이 변화하면서 지금은 중국이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미국과 중국이 활발히 경쟁하는 환경은 실제로 북한에게 더 많은 책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중국이 미국의 대북 압박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미국도 이를 기대해선 안 되고 적극적으로 중국에 손을 내밀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다른 미국의 전문가들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신 중국을 활용하는 식의 더 창의적인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수 국장은 미국이 북한과 좀 더 적극적인 관여에 나서는 방식으로 북한과 중국 사이의 간극을 벌리고 이를 통해 중국의 지분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n other words, by engaging North Korea, you use that to create a wedge between Pyongyang and Beijing.
고수 국장은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무언가를 하게 되면 미국의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는 중국의 최우선 순위의 하나인 미국이 역내에서 철수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과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도 미국이 직접 문제를 다루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at's actually what the Chinese have long advocated anyway. They've advocated that the U.S. take.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 문제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는 건 오히려 중국이 오랫동안 원한 것이기도 하다며 미국 전문가들과 달리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 해결이 미국에 달린 일이란 점을 지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중국의 전문가들의 분석에 동의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중국의 어떤 행동에도 의존하지 않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북한 문제 해결에 큰 해법이 없다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미국에게 어떤 호의도 베풀진 않겠지만 북한 문제는 중국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China is not going to do the U.S. any favors, but you can't solve the North Korea problem without.
중국은 북한은 물론 한국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북한과 긴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북한에겐 제1의 무역 상대인 만큼 중국의 영향력이 작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매닝 연구원은 또 중국이 과거 6자 회담을 주최했다면서 당시 중국이 큰 결단을 내렸고 꽤 협조적이었던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의 평화 과정과 화해는 중국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여전히 중국을 통한 문제 해결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임으로써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연관된 중국의 은행과 기업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ack in 2017, the U.S. Congress sent a list of 12 Chinese banks, including the four largest in the world.
2017년 미 의회는 자금 세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세계 4대 은행을 포함한 중국의 12개 은행 목록을 트럼프 당시 행정부에게 전달했고, 이를 통해 중국이 유엔 제재를 이행하길 바랐지만,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는 겁니다. 클링 연구원은 역대 미국 행정부가 중국은행을 포함한 중국의 제재 위반자들에 대해 미국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이들에 대한 압박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도 중국의 협조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미국과 미국의 협력국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현재 미국 등이 그렇게 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의 협력이 없는 현실 속에서 미국은 꽉 막힌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여파 등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제재 회피 수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에런 아놀드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아놀드 전 위원은 교착 상태에 빠진 대북 외교가 제재 체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미국 대표로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하다 최근 영국 합동군사연구소로 옮긴 아놀드 전 위원을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까지 제재위에서 활동한 전문가로서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So I think that ultimately, in my view, there are three takeaways from this year's midterm report.
저는 올해 중간 보고서에서 세 가지 시사점을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제재 체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으로 인한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제재 회피 네트워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해양 부분에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둘째, 최근 도발이 입증하듯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북한의 최근 실험과 진전 상황은 다음 보고서에서도 계속 강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해양, 금융 등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가능하도록 조직적인 도움을 주는 이들과 법인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이 보고서에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국제금융 접근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관련 불법 활동이 동남아에 집중된다고 했는데 북한의 이런 활동이 여전히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You know, we continue to see financial transactions. A lot of these were predominantly related to North Korea's illicit procurement of refined petroleum that flows through.
전문가 패널은 주로 북한 정제유 제품의 불법 조달과 관련된 금융 거래가 주로 중국 기관들이 보유한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려 사안이고 대북 제재 이행 의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금융거래를 유지하는 나라가 한 곳만은 아닙니다. 지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보고서도 북한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 일부 지역에서 계좌를 계속 유지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 계좌들이 동남아시아 등과 같은 지역에 집중되는 이유는 지리적 근접성, 경제 역사적 관계와 함께 이들 금융기관의 관리 감독이 부적절하거나 느슨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탈취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사이버 활동이 북한의 무기 활동 프로그램의 새로운 자금원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보십니까?
You know, we now estimate, you know, panel has estimated that North Korea's illicit proceeds from these types of malicious cyber activities like hacking and ransomware.
우리는 해킹과 랜섬웨어 등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불법 수익이 약 2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 중 얼마를 돈 세탁과 송금 등을 통해 경화로 전환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사이버 기술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들은 역동적으로 관련 기술과 과정, 절차에 적응하고 공격 방식 등을 변형시키며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보고서에 북한의 사이버 전술과 유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았는데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이런 정보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놀드 전 위원님은 확산금융 전문가인데요. 북한 기관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은행들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해결책은 없습니까?
The panel has not made an assessment that Chinese banks are assisting North Korean entities.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 북한 기관을 돕는 중국 은행에 대한 평가를 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이 중국 금융기관에 접근할 수 있고 계좌를 보유하며 이를 통해 많은 송금이 이루어진 여러 사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문제입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지역의 금융기관들은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고객과 거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법적 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 제재 회피 활동인 선박관 환적이 한동안 줄어들었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영국 국방부가 제재 위반 사진을 최근 공개했는데 관련 활동이 다시 늘고 있는 걸까요?
I don't think I have any particularly good insights about whether or not is indicative of an emerging trend or sort of a return to
좋은 질문입니다만 이런 상황이 선박간 환적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거나 정상적 활동으로 복귀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패널 보고서는 코로나 관련 북한의 대응뿐 아니라 전반적인 다른 나라들의 대응들도 북한의 선박간 환적 활동 역량에 영향을 줬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국제무역과 교역이 다시 증가하면서 북한의 선박간 환적도 같이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러시아 측 전문가들이 대북 제재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주장이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됐는데요. 실제로 이들 국가들의 방해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So we don't comment on internal deliberations that occur on the panel.
우리는 패널에서 발생하는 내부적인 심의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대북제재 체제 작동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강화나 수정 혹은 일부 완화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is is a really good question and it's a question that I think a lot of people are asking. But I do think that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엔 제재와 각국의 독자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투자하고 이를 확대하고 있으니 제재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이죠. 저는 이런 견해는 제재를 목적으로 여기는 다소 단순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재는 도구입니다. 궁극적으로 상대로부터 양보를 얻기 위해 압박을 가하기 위해 외교적 접근 방식과 함께 수행되도록 고안된 하나의 도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외교적 과정이 무너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안보리와 관련 위원회의 정체와 외교적 교착 상태는 제재 체제 일부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권고사항을 계속 제시하고 있음에도 추가 제재 대상 지정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교적 과정을 증진하고 당사자들의 정치적 의지를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주의 활동의 경우 금융 채널을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성 가능한 목표이고 정치적 도전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영국 합동군사연구소의 에런 아놀드 선임연구원을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 진전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의 궤도를 바꿀 수 있다고 미국의 전직 국방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미국의 방어 역량을 능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이 갈림길에 섰다는 지적입니다. 이존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래드 로버츠 전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6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이 몇 가지 도전을 받으며 갈림길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But I think there are some challenges coming, crossroads coming. First, what does it mean to stay ahead of rogue states when North Korea gains the ability to
2009년에서 2014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한 로버츠 전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차기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주제로 연 화상대담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버츠 전 부차관보는 미 북부사령부와 행정부의 비공개 논의에 따르면 북한은 이르면 2025년 미국의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압도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역량이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들의 위협보다 앞서 나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츠 전 부차관보는 북한과 잠정적으로는 다른 나라들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수와 미국의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수준을 높임에 따라 미국은 이들과 장기간의 공격과 방어 경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앞서기 위해 불량 국가의 제한적 위협에서 더 나아가 모든 종류의 위협에 대한 미 본토 방어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요격 기술을 늘릴 경우 러시아와 중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방안은 미국이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의 근본적인 목적대로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의 위협을 무력화하는 기존의 접근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ption is to stick with the legacy approach, that the fundamental purpose of missile defense of the American homeland is.
그러나 미국은 이런 경로를 선택할 경우 불량 국가들의 위협보다 앞서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제한적 위협에 대한 방어라는 미사일 방어의 기존 약속의 모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로버트 전 부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로버트 전 부차관보는 북한과 같은 나라들의 위협에 앞서 나가는 방안 대신 미국은 미사일 방어 전략을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강대국과의 경쟁 중심으로 바꾸거나 적국들의 협박과 강압 전략을 막는 방향으로 중심을 이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이 적국의 제한적 군자산 배치와 같은 협박과 강압 전략을 막는 목적에 미사일 방어 정책을 택할 경우 엄청난 규모의 본토 방어나 자산 배치는 필요하지 않다며 제한적 타격으로부터 방어할 만큼의 능력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톰 카라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 괌을 중심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 suggest that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for Indo-PACOM could be this administration's equivalent.
카라코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체계를 괌에 대한 방어의 단계적 구현을 핵심으로 하는 접근 방식을 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괌을 미군과 영내의 전력 투사의 중심으로 만들었고 괌은 미국의 억지와 방어, 확장 억지를 위해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더 강력한 방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의회에 제출한 첫 국방예산안에서 미 본토 미사일 방어를 핵 억지력 재구성과 함께 국방전략의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북한과 같은 적국의 ICBM 위협을 능가하기 위한 4세대 유격기 NGI 개발에도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NGI의 추가 배치 규모와 개발 지속 기간 등 바이든 행정부 미사일 방어 정책의 세부 내용과 방향은 현재 진행 중인 미사일 방어 정책 재검토 완료 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의 제한적 위협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 정책을 취할지,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위협 억지에 중심을 둔 정책을 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종입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거의 8명이 미국을 가장 친밀하게 인식하는 국가로 꼽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중국과 북한에 대한 반감은 이전보다 높아졌고 특히 젊은 세대에서 대미협력의 중시와 반중국 정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5일 공개한 2021 통일의식조사에서 한국인들 사이에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여론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평화연구원은 지난 7월에서 8월 사이 한국 갤럽에 의뢰해 성인 남녀 1,20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주변국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7.6%가 미국을 압도적으로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다음으론 북한 13%, 일본 4%, 중국 4%, 러시아 0.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대한 친밀감은 지난해 조사 때보다 거의 10%포인트 오른 반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친밀감은 각각 4.1%와 4% 내려갔습니다. 반면 가장 위협적인 나라를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46%가 중국을 꼽아 지난해보다 위협 인식이 13.6%포인트 올랐습니다. 최대 위협 2위는 북한으로 37.9%, 일본은 11.3%로 2년 전보다 거의 20%포인트 하락했고 미국은 3.9%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미국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82.7%에 달해 이 조사 시작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하는 등 한국인 대다수가 미국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했다고 통일평화연구원은 평가했습니다. 반면 중국을 협력 대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10.8%에 그쳤고 중국을 경계해야 한다는 응답은 51.8%로 지난해 조사 때보다 10%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주변국의 대처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0.7%는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답해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에서도 미국이 통일을 원한다고 보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42%가 미국도 통일을 원할 것으로 보았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선 각각 95%와 82%가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의 협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93%로 가장 높았고 중국은 73%로 지난해보다 9%, 러시아는 56%로 10% 내려갔습니다. 통일평화연구원은 중국의 통일협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0% 밑으로 떨어진 건 조사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인들은 또 이번 조사에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남북협력보다 미국과의 협력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34%는 남북, 한미, 한중협력이 통일을 위해 모두 중요하다고 답했고 32.7%는 한미협력, 29.5%는 남북협력을 꼽았으며 한중협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3%에 그쳤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4.1%로 지난해보다 8.3% 증가한 반면 한중 간의 협력 강화는 10.4%에 머물렀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 시 한국의 입장에 대해선 중립 48.7%, 대미협력 강화 45.7%로 비슷했지만 대중협력은 5.5%에 그쳤습니다. 특히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해 65%에서 16%포인트 감소한 반면 미국과의 협력 강화는 1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연구원은 20대 젊은 층에서 대미협력 강화 답변이 절반을 넘어 중립보다 더 높게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청년층에서 미국에 대한 긍정적 견해가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최근 북중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선 우려스럽다는 응답이 거의 90%에 달해 한국인 대다수가 북중협력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 중 중국에 대한 적대적이고 경계하는 여론이 증가했다며 최근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반중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을 지낸 미 하버드대 페어뱅크 센터의 이성현 박사는 VOA에 갑작스럽고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부터 쌓인 한국인들의 반중 감정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시진핑 정부의 정보 통제 등 전체주의적 대응, 홍콩 민주화 시위 탄압 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면서 자유와 민주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울고 있다는 겁니다.
COVID-19 때 중국 또 홍콩에 대해서 보여주던 중국 정부의 행태는 그런 웨이크업 콜을 어떻게 붙여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 놀랄 게 아니라 역시 그렇구나. 예, 그죠? 자유와 가치, 민주, 이런 개인의 프리덤을 공유하고 있는 체제에서 이런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통일평화연구원은 또 북한에 대해서도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과 남북관계 정체 및 불확실성에 따라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북한에 도움을 주는 북중협력 강화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인들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친밀감이 높고 중국과 북한의 반감이 높아지는 현상은 올해 한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거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한국의 공영방송인 KBS가 지난 8월 광복절을 맞아 실시한 국민통일의식조사에서 북한의 반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70%를 넘었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53%를 기록해 과반을 넘었습니다. 또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지난 7월에 발표한 통일의식조사 2021에선 남북관계보다 한미동맹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데 71.3%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이런 결과는 2014년 조사 때보다 2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한국 국민은 남북관계 개선보다 한미동맹 강화를 더 우선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조사를 진행한 민태훈 연구위원은 지난 8월 제주 포럼에서 한국인들이 현실적 실익을 중시해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그 7년 동안 북한의 이제 그 핵 개발도 계속되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사이에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좀 분위기가 좋았던 적도 있습니다만, 다시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이에 사드 배치로 인해서 한중 간의 갈등도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남북 관계의 어떤 발전보다는 더 현실성이 있는 미국과의 어떤 관계 강화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실익에 더 부합되겠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 위원은 특히 1981년에서 97년 사이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에서 한미 동맹 강화 등 미국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실익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과 민족주의에 기반한 남북관계 인식 성향이 약화되는 게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탈북 여성들이 북한 인권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데 많은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고 영국 민간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탈북민 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민간단체 코리아 퓨처는 최근 발표한 우리의 목소리가 닿길 바라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탈북 여성이 인권운동에 참여하고 이를 주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리아 퓨처가 미국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이 보고서는 탈북 여성 178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탈북 여성들이 북한 인권운동에 참여하는 데 따르는 제약 요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178명의 탈북 여성 중 52%가 북한 인권 활동을 할 기회를 찾고 있지만, 동시에 63%는 북한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북한 인권에 관해 글을 읽는 행동에서 정신적 혹은 감정적인 충격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일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18%가 그로 인해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15%는 인권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라고 답했고, 13%는 일이 흥미로워 보이지 않아서라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12%는 임금이 스스로의 기준보다 낮다는 이유를 들었고, 다른 12%는 북한 정부에게 보복당할 것이 두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탈북민 사회의 과반수, 특히 한국 내 탈북민 구성원의 72%가 여성임을 감안하면 탈북 여성의 경험이 탈북민 사회 전체의 경험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북한 관련 시민단체 내에서 그들이 경험한 인권 침해나 여성에게 특화된 인권 개선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관련 시민단체의 지도부의 63%가 남성인 점도 지적했습니다. 더 많은 여성이 북한 인권 단체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여성들이 해당 단체에 참여하는 데 부담이 덜할 것이란 겁니다. 그 밖에 끊임없이 지속되는 사회 문화적 규범은 탈북 여성들에게 가족과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구직을 미루거나 직업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 전체 실업률은 4%이고 탈북 남성의 실업률은 4.7%이지만 탈북 여성의 실업률은 11.4%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탈북 여성들은 북한 관련 시민단체 취업에 필요한 자질을 갖고 있지만 시민사회 참여와 리더십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탈북 여성들이 북한 인권의 범위와 대상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더 많은 탈북 여성을 북한 관련 시민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통합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성평등이 북한 출신 주민들의 인권 개선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15년 동안 북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는 탈북 여성 마영애 씨는 인권 관련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 정권의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살인 협박도 받았고, 네. 북한 정부에서 뭐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 서로 덕인가 무슨 그런 사이트를 통해 저를 공격도 했고, 네. 평양 무슨 방송에 저를 뭐 적나라하게 뭐 저 이제 무슨 어떤 활동에 대해서 뭐 비난도 했다고 들었고.
마 씨는 그런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 항상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있어요. 일단은 여자이고 나도 이제 남편이 있는 아내이고 자식을 가진 예, 이런 엄마인데. 네.
마 씨는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위해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북한 내 25호 관리소 등 수용소가 계속 건재하다고 미국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사회주의 척결을 대대적으로 강조하면서 수용소가 더 확장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0제곱미터가량의 면적에 고압선이 흐르는 것으로 알려진 철책과 수십 개의 초소, 숙소 등 여러 건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건물 주변엔 가지런히 정돈된 넓은 농지와 과수원도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최근 북한 25 청진 수성관리소를 촬영한 고화질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25 관리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지목한 4개 정치범 수용소 가운데 하나로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수성동에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이 수용소 관련 정보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북한인권위원회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북한 정권이 이 수용소를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쯤 두 배로 확장된 이후 지난 5년 사이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시설 보수와 정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감시 초소도 시야를 잘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관리소 북쪽 들판의 작물 재배, 과수원, 가축 사육, 공장 등도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감자 규모는 이전과 같거나 약간 증가한 수준인 2,500에서 5,00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단체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일부 인권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정치범 수용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정치범 수용소 해체의 첫 조치로 수용소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많은 수감자들의 상태를 즉각 개선하고 관리소 등 모든 수감시설에 대한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전면적인 접근 허용, 유엔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 기준 규칙 이행,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그의 전임자, 후임자에 대한 접근 허용도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18년 12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담당하는 국가보위성의 수장 정경택을 인권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유럽연합도 지난 3월 정경택 보위상을 북한 인권 관련 첫 제재 대상에 올리며 국가보위성은 정치적 반대와 체제 전복을 위한 해외 정보 유입, 체제와 수뇌부에 대한 모든 심각한 정치적 위협을 색출해 제압하는 북한의 억압적 보안 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 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경택은 고문과 다른 잔인한 반인륜적 또는 모멸적 처우와 처벌, 비사법적 처형과 살인, 강제실종,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 등 북한에 만연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끔찍한 참상은 20세기 전체주의 국가의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비극과 유사하다며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권고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가 201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 정부의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 지도부가 이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VOA에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다뤄야 하는 사안이 정치범 수용소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like to see discussed the impact of North Korea's current food shortages on political prisoners.
북한이 직면한 식량 부족 상황이 정치범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겁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유엔 총회가 매년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는 정치범을 북한 내 식량과 보건이 가장 취약한 계층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며 유엔 사무총장도 최근 이런 우려를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쿠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76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지도부가 코로나 방역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주민들의 식량 상황이 심각해졌다며 특히 구금자의 식량 상황이 악화됐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정치범 수감자를 전원 석방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모두 해체하며 정치적 의견을 내거나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사회적 배경을 근거로 한 자의적 체포와 구금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벨퍼센터의 백지은 연구원은 최근 북한 정치범 수용소가 더 확장됐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압박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underground reporting coming out that more political prisons are being built in recent times.
한국의 데일리 NK 등 일부 대북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 2년 사이 비사회주의에 대한 대대적 척결과 단속을 강조한 후 정치범 수용소 수용 능력을 더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식량 등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대상이 정치범 등 취약계층이라며 정치범 수용소와 다른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적십자사와 세계식량계획 WFP 비정부기구들의 접근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먼저 북한 날씨와 지구촌 오늘 인물 아메리카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어린이 문학작가 닥터 수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49년 10월 7일 동독 정권이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발표하고 독일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합니다. 서독 정권이 독일 연방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1945년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자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은 엘베강을 경계로 독일을 분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서독을 차지했고 소련은 동독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후 1949년 미국은 동유럽 지역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돼 가자 이에 대응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설립하게 됩니다. 또 미국은 서방 국가들과 자신의 점령지구를 합쳐 서독에 독일 연방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던 동독 또한 1949년 10월 7일 독일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선언으로 독일은 공산주의 진영인 동독과 자유주의 진영인 서독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1849년 10월 7일 현대 탐정소설의 아버지 에드거 앨런 포가 4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19세기 미국 문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큰 영향을 끼친 작가 에드거 앨런 포는 탐정소설과 공포, 정신이상, 죽음 등의 이야기를 주로 쓴 작가입니다. 포는 1809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가난한 연극 배우들이었습니다. 에드거가 아기였을 때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났고 에드거가 두 살 때 어머니마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아가 돼버린 에드거는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사는 부호 존 앨런가에 위탁됐습니다. 에드거는 존 앨런의 지원으로 영국에 가서 공부를 했고 샬럿츠빌에 있는 명문 버지니아 대학에도 다녔습니다. 에드거는 공부를 잘했으나 술을 많이 마셨고 도박을 좋아해 막대한 돈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834년 고모 딸인 버지니아 클렘과 결혼했습니다. 포는 26살, 신부는 13살이었습니다. 1939년 발표한 단편 소설 어셔가의 몰락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1845년 출판돼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 까마귀라는 의미의 레이븐이라는 시로 작가로서 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폐결핵을 앓고 있던 그의 아내 버지니아 클램포가 1847년에 세상을 떠나자 엘렌포의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1849년 10월 7일 에드거 앨런포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